큐티인과 함께하는 새벽 큐티 설교 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돌이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의 제목은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살면서 가장 기뻐했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학교에 진학하고 또 회사에 취업했을 때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을 때 또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원하던 귀여운 아기를 낳았을 때 등등등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순간순간 목표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성취될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만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장 기쁨이 충만한 인생으로 사는 비결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이 충만한 인생들은 잠시 후면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긴 시간이 아니라 아주 잠시 후면 주님을 볼 수도 있고 또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하십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양육받고 또 수많은 기적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이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셔서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 17절부터 19절까지 계속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로 문의를 하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바로 이전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기적도 보이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뒷북을 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런 제자들처럼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딴소리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믿는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한 3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책은 책장에 이쁘게 꽂혀 있는 장식품이었고 또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 삶에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좋은 말씀으로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 듣는 전래동화나 설화쯤으로 여겨졌던 그런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토록 깨닫지 못하던 저에게 17년 전 당시 17살이었던 큰아들이 우리들 공동체에서 첫 예배를 드리다가 부정맥으로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는 사건으로 저희 부부는 우리들 공동체로 인도함 받게 되었습니다. 병치레 한 번 없었던 건강했었던 아이였고 또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주일날 예배드리다 쓰러지는 사건이 당시에 저의 생각과 경험과 믿음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이하고도 해괴한 사건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는 제자들처럼 오직 옳고 그름의 판단만이 나의 진리의 잣대였기에 예배드리다 쓰러진 큰아이의 사건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병원 생활 9개월 후에 인공호흡기 떼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생전 처음에 보는 의식 없는 와상 환자의 간병 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시간에 맞춰서 콧줄을 통해 음식을 먹여야 했기에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되도록 모든 야채와 채소 그리고 해산물까지 갈아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식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 때마다 준비한 여러 종류의 가루들을 함께 끓인 후에 다시 먹을 수 있는 온도가 될 때까지 식히고 또 액상 형태로 콧줄로 식사와 약까지 먹이는데 한 끼당 꼬박 한 시간은 소요해야 하는 그런 무한 반복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수시로 가래를 빼내기 위해서 석션을 해줘야 했고 환자 피부에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두세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가며 운동을 시켜줘야 했습니다. 뇌병변 환자이기에 계속되는 강직으로 손목과 발목이 오그라들기에 또 연골이 있는 손과 발 마디마디의 경직을 풀어주는 운동도 수시로 해줘야 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침상에서 생활하는 큰아이를 정말 17년을 하루처럼 시간에 맞춰서 간병인과 우리 부부는 병원에서 작성하던 환자일지 그대로 환자에게 투입되고 배출되는 모든 양들을 체크하고 또 환자의 특별한 상태를 별도로 기록하는 등 매일매일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돌볼 수 있었습니다. 매달 병원에서 가정간호사가 방문해서 콧줄을 갈아지고 또 체열도 하면서 환자의 몸 상태를 체크하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정말 여러 가정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건강하고 깨끗하게 관리된 환자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누워있는 17년 동안 그 흔한 감기조차도 걸리지 않았고 또 병치레 한번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도 돌이켜보니 정말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쓰러졌던 17년 전 주일날 큐티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이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큰아이가 쓰러졌을 때는 우리 부부는 껄껄껄 하면서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큰아이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시간들을 많이 후회를 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즈음이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었는데 조금 더 잘 먹였으면 안 쓰러졌을 걸, 이전에 병원이라도 한번 데려갔었으면 괜찮을 수도 있었을 걸 등등 수많은 연민과 후회가 당시에 우리 부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양육받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이 깨달아지니 큰아이의 사건이 우연이 아닌 또 저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사도행전 말씀처럼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방인처럼 살아왔던 나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허물어진 장막을 또 무너져 내려가던 장막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찾고 부르짖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일은 무엇인가요? 또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모든 근심을 주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난달 중순경 그러니까 2월 9일부터 4일 동안이 구정 명절 연휴 기간이었습니다. 명절 첫날인 9일에는 부평에 계신 장모님 댁에 둘째 딸과 사위 그리고 손자를 데리고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저녁 늦게 간병인과 교대를 하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숨소리가 거칠어지기도 했지만 큰아이 운동을 시켜주고 휠체어에 앉히면 이내 숨소리도 평온해지고 해서 감기쯤으로 생각하고 가래기침 감기약을 먹이면서 상태를 지켜보며 관찰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저녁 늦게 돌아와서 여느 때처럼 큰아이 체위를 바꿔주고 간단한 운동을 시키고는 이내 잠에 빠져들었는데 보통은 자다가도 아내와 번갈아가며 몇 번씩 깨어서 화장실도 가고 아이를 한 번씩 체크하고는 했는데 큰아이는 두 사람 모두 푹 재우고 혼자서 외롭게 소리 없이 천국으로 떠난 후였습니다. 창백하고 싸늘한 아이의 얼굴을 보니 17년 전 부정맥으로 쓰러졌을 때 그 표정과 그 창백함이었고 이내 아내를 부르며 이불을 펼쳐보니 이미 천국으로 간 지 몇 시간은 지난 후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사망했기에 119와 경찰서 그리고 거만이까지 세 차례의 방문과 검사가 이루어지고 나서야 큰아이는 17년 만에 집에서의 첫 외출을 천국으로 가는 병원 장례식장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와상 환자의 예우를 담당 의사들로부터 전해들은 말도 있었지만 막상 큰아이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니 또다시 커다란 슬픔과 황망함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든 사건이고 또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큰아이와 매일매일 마주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따뜻한 체온도 느낄 수 있도록 한 충분한 시간도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누워있는 큰아이는 환경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극동방송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들었고 또 우리들 공동체의 모든 예배도 듣는 너무나 거룩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도 자녀들의 손을 맞잡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코로나 시국에는 거실이었지만 큰아이를 휠체어에 앉히고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구정 연휴 3일 동안 온전히 교회장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던 17년이라는 공동체에서의 지난 시간 동안 목장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함께 웃고 울었던 반가운 얼굴들을 3일 동안 모두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일이 구정날이었기에 가족들과 함께하느라 지방에 계시다가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올라오신 분도 계셨고 어떤 집사님은 3일 내내 또 어떤 집사님은 이틀 동안 꼬박 참석하셔서 궂은 일도 도와주시고 마지막 발인까지 모든 과정에 참석하시면서 큰아이의 천국 가는 길을 환송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셨기에 많은 슬픔들이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천국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담임 목사님도 참석하셔서 위로 예배를 통해 지난 시간들을 회상시켜 주셨고 함께 곁에서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는 공동체 식구들을 보면서 너무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는 드릴 것만 있고 지체들에게는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되자고 하셨는데 늘 부족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공동체 지체들을 통해 다시 한번 회개와 결심의 시간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렇듯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되었다 함이 없는 저는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에 바람을 피고 피치리를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창업한 회사가 안정이 되고 조금 살만해지니까 슬그머니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동창이 있었던 골프 모임에 나가게 되면서 1년 동안은 아무 일이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토록 조심하라던 여자 회원과 단둘이 차를 타고 가는 계기로 잘못된 만남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문자를 아내에게 들키고 아내는 마치 박테리아를 박멸하듯이 담임 목사님에게 또 가족들에게 모든 사실을 공표하고 하루아침에 자존심밖에 없던 저를 한순간에 끝모를 아락으로 떨어뜨려버렸습니다. 이기적인 저는 아내가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가 아니고 이제까지의 나의 체면은 생각지도 않고 잠깐 실수한 것 가지고 가정과 공동체에 나를 개차반으로 만들어 놓고 특히 신혼 중인 딸과 사이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보라고 저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느냐며 울분을 토해내며 오히려 한 달 동안 각방을 쓰면서 대화도 단절하고 더욱 치열하게 싸우댔습니다. 하지만 치리를 받고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내 체면과 자존심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소중한 가족들과 공동체의 신뢰와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은 또 얼마나 큰 것인지가 서서히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나를 치심은 밑둥 잘린 인생으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낮춰주시고 음란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어주신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니 나의 근심을 나의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환란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나의 근심과 환란으로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서 기쁨으로 변했던 경험과 간증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비로소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십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큰아이가 천국 가는 사건도 나에게는 너무나 힘이 드는데 주님은 또 다른 환란으로 근심을 더해 주셨습니다. 운동도 좋아하고 늘 건강에는 자신이 있었던 터라 1월 말에 아내하고 잠시 일본 여행을 다녀오려고 여행사에 예약금도 입금을 하고 바쁘다면서 그동안 미뤄왔었던 건강검진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분변검사를 했는데 자멸이 있는 것 같다고 전문병원을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랴부랴 다급한 마음에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크고 작은 용종이 10개가 나왔고 9개는 선종으로 크기가 또 조금 큰 용종 1개는 대장암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모른다면서 기타 주변 장기들에 대한 정밀한 CT 촬영을 해본 결과 이번에는 폐에서 뿌옇게 약 3cm 정도 되는 결절이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예약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정말 어렵사리 PET 검사와 뇌까지 MRI 촬영을 마치고 또 폐 조직 검사를 하고 최종 병기 판정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큰아이의 소청과 함께 대장암과 폐암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이나 욥기를 시작하면서 너무도 힘든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욥도 아닌데 어찌 감당할 힘도 없는 저에게 이렇듯 시리즈로 환란을 주시면 어떡하시냐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욥기를 묵상하면서 휘몰아치는 사건과 또 정답만 들이대는 새 친구들에게 휩싸여서 정죄당하는 욥이 너무 힘들어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한숨 짓던 그 말씀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었습니다. 욥기 7장에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큰아이가 천국으로 가게 되면서 힘든 마음들을 달랠 틈도 없이 대장암과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 두 번의 입원과 수술을 진행하려니 몸도 마음도 지쳐갔지만 돌이켜보니 또 한 번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시간과 치료의 시간들을 함께해 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계획했던 일본 여행을 갔었다면 큰아이의 소천과 건강검진의 모든 일정들이 뒤죽박죽이 되었을 것이고 특히나 의료 대란으로 모든 수술 일정들이 조정이 되고 있는 요즘에 정상적인 치료와 수술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이가 육신의 아버지인 나에게 자신의 간병으로 힘들어질지도 모를 치료의 상황들을 미리 해결해주고 떠난 것 같아서 더욱더 큰아이에게 미안하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남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큰아이는 우리 가정에 정말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곁으로 떠난 작은 예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달 초 3월 2일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폐에 붙어있는 암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라는 좌측 폐의 그 절반을 떼어내는 옆 절제술의 수술 일정이 잡혔습니다. 방송에서는 연일 의료 대란으로 나라가 시끄러웠기에 정상적인 수술이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잡혀 있었던 일정대로 빈틈없이 모든 검사와 수술의 일정을 진행시켜 주셨습니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저에게 수술하는 월요일 아침에 큐티책을 펼치니 요한복음 11장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병든 동생 나사로를 예수님께 인도해 가서 환자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예수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도 않는데 폐암 판정까지 받았다며 갸웃거리는 저에게 수술실 침대에 누우니 정말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육식을 좋아하고 식탐이 많았기에 신혼 때부터 아내하고 식사를 할 때마다 고기 반찬이 없으면 입이 대빨씩 튀어나오고는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술을 잘 마시는 것을 자랑 아닌 자랑으로 여기면서 밤새 술에 젖어들고는 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인 소중한 육체를 혹사시키고 쓰레기들을 먹고 마신 내 삶의 결론으로 그동안 암세포를 조금씩 키워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수술을 하고 2주쯤 지난 어제 하루 종일 병원에서 세 개의 진료과들을 오가면서 하루 종일 진찰을 마친 후에 폐암 1기라는 최종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임파절 전이도 없었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도 필요 없는 향후 일정한 주기로 추적 관찰만 해보자는 공통된 소견이었습니다. 믿음 없는 연약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개의 암이었지만 모두 일기라는 병기를 부여하며 내 죄보다 훨씬 많이 탕감해 주시며 저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기복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주님도 이만큼 해주시겠지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나의 유익과 기쁨만을 가득가득 채우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 저에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또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라면 두려움 없이 바람도 피고 온갖 쓰레기들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파시켰던 지난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시간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기도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구원을 위한 것인지 구별하고 있나요? 내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기쁨 충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잠시 후면 주님을 만나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비로소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그마한 암세포 하나에도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생활이 훼파되어지는 연약한 삶인데도 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온 죄 많은 인생이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가지인 줄 몰랐기에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며 교만을 떨고 착각하며 살아온 인생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줄 것만 있는 인생으로 거룩하게 살다가 주님 곁으로 떠난 큰아이의 수고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황금 같은 연휴 기간임에도 위로와 기도로 섬겨주시는 지체들의 그 헌신을 잊지 않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는 온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아무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던 잘못된 인생이었지만 내가 곡하고 애통해야 하는 모든 근심이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기쁨으로 변하는 팔복의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5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팔복산 기도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팔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31일 전도 축제에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환난당한 한 영혼을 위하여 맑은 시냇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성령 충만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공동체 각 기관과 모든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양육과정에도 기름 부어주시사 회개하여 고치고 바로잡는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장로님이 곡하고 애통할 수 없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그 장막을 다시 세우시며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건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합시다.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근심하나 예수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쁘고 그 기쁨을 뺏을 자가 없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곡하고 애통한 사건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얼굴을 보이시도록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그 얼굴을 보이시고 우리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마다 눈물 짓는 모든 가정마다 놀라운 기쁨이 빼앗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가정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곡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가정들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가정들마다 주님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곡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울 수밖에 없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예수께서 그 얼굴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공동체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보이시며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장로님이나 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울 수밖에 없는 혹할 수밖에 없는 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세우시며 영원한 기쁨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근심하나 지금은 애곡하나 하나님 주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이 얼굴을 보이실 때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얼굴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힘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전도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팔복산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온 공동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여서 성령의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기도합시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전파되는 말씀을 통해 그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원을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할 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함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공동체가 온 가족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함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구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애통하는 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돌아오게 달라고 하나님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게 되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산 기도회를 통하여서 온 공동체가 온 가족이 아버지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구할 때 그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신 담임 목사님 영혼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기도의 불을 붙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는 팔복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당면한 곡하고 애통하는 사건들 가운데 도망하며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며 정죄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얼굴을 구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세상의 기쁨만을 구하며 동성애, 낙태, 생명을 거스르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는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말씀의 선나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라가 되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쁨만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저버리고 세상의 기쁨만을 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기쁨만을 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행하였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태와 생명을 거스르며 동성애를 지지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 생명을 존중하는 법들을 세우는 나라가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동성 가운데 그 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세워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기쁨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공들이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